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마이클 니만의 The Promise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요, 199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피아노의 OST입니다.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의 스코어 중에서 The Promise라는 곡 감상하셨습니다. 0691님, 윤디는 학생 때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 어떻게 했나요? 잠이 오면 전 그냥 잤어요. 네, 잠이 오는데 집중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집중해가지고 딱 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집중해서 딱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잠이 오는데도 막 깨가면서 연습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8237님, 네, 단편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유난 오빠도 단편 영화의 배우로 연기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영화 배우, 네, 굉장히 꿈 같은 일이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 발연기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네, 도전해보고 싶네요, 정말, 네.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0691님이 신청하신 에일리의 Heaven 그리고 라디의 Fly Away 이어서 듣겠습니다. 잠 깨시죠? 네. 잠시 후에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이번 주에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함께 읽고 있어요.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따뜻한 글들 만나보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 이 장영희 교수에게 장애가 있었나, 뭐 암투병이라는 시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글들이 희망적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글 안에 굉장히 위트도 있고, 그렇죠. 유머러스하고.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면 뭐 일상의 우리 소재를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네, 뭔가 굉장히 깊이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고 확실히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빈 씨는 그 본인의 이런 아픔이나 네. 슬픔을 잘 드러내는 편이세요?
저요?
네.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는 안 되는데 네. 좀 혼자 사귀는 편? 혼자 좀 사귀고 좀 스스로 좀 되묻고 스스로 설득을 하고 정말 힘들 때는 이제 가족, 엄마한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가 진정을 한 후에 네.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네. 상대방도 같이 힘들어지니까 좀 그런 편이에요.
배려가 있네요.
아, 그런 건가요?
좋은 거는요? 좋을 때는 슬픔 말고 기쁨은?
기쁨이요?
기쁨은 잘 이렇게 좀 표현하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기쁨도 막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속에서
갑자기
네, 한번 한 템포 쉬고
유난 씨는 네. 어떤데요?
저요? 저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기빈 씨처럼 이제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나서 혼자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어떤 건지 이해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쁜 거는 좀 막 표현하죠.
기쁜 거는. 네, 네. 그렇구나. 네. 아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죠. 기쁜 거나 즐거운 거는 더 나누면 더 배가 네. 돼서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네.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 또 저 말고라도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먼저 막 이렇게 야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 네.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뭐 조만간 축하할 일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글 네, 읽어주셔야죠.
네. 장영희 교수의 글을 읽다 보면 좀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글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글도 아마 그런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시작하기. 1984년 여름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째 유학생활을 하던 나는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심사만 남겨놓은 채 행복한 귀국을 꿈꾸고 있었다. 지도교수 거버 박사가 워낙 깐깐하고 정확한 분인데다가 논문 주제가 물리적 세계와 개념 세계 사이의 자아 여행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어서 2년간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당시 LA에 살던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어차피 곧 떠날 것이므로 차제의 기숙사 방을 비우고 LA로 가서 언니와 함께 있기로 했다.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동안 책상 위에 높이 쌓였던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내 전 재산인 옷 몇 벌과 책 몇십 권 그리고 논문 최종본을 모조리 트렁크 하나에 집어넣었다. LA에서 마지막 원고 수정을 한 후 논문 심사 날짜에 맞춰 돌아올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LA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한국에 가서 쉬었다 오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떠났고 같은 날 나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까지 마중 나와준 친구는 가기 전에 차나 한잔하자며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10분쯤 지났을까? 막 커피를 마시려는데 10살짜리 친구 딸이 들어와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내 짐 꾸러미를 몽땅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다.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와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깜깜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지냈다. 두꺼운 비닐 커튼은 내가 닫고 간 그대로였고 8월 중순이었으니 무척이나 더웠을 텐데 더위나 배고픔을 느낄 기력도 없이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나 허무해 죽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었다. 닷새째쯤 되는 날 아침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어 어두침침한 벽에 가느다란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다. 잃어버린 논문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닷새 동안 먹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 침대 발치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유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속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선 필사적 몸부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순명의 느낌. 아니, 예고 없는 순간에 절망이 왔듯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다시 속삭여주는 희망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제 지구상에 내게 남은 단 한 가지 소유물인 내 손가방을 뒤져보았다. 껌 두 개. 조카에게 주려고 LA 공항에서 샀던 레이커스 농구팀 티셔츠. 체크북, 그리고 손지갑 속에 든 20달러 한 장이 전부였다. 우선 샤워를 하고 레이커스 티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캠퍼스 스낵바에 가서 닭튀김을 한 10조각쯤 거의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 그러고 나서 논문 지도 교수인 거버 박사를 찾아갔다. 오늘쯤 올 줄 알았다. 아닌 게 아니라 웨스트브룩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곧 올 거라고 얘기했었지. 넌 뭐든 극복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나는 다시 논문을 끝냈다. 15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 넘어져서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이제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맨 첫 페이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다. 헌사에서 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누군가 지금 불합격과 실패의 좌절을 안고 다시 시작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동률 다시 시작해보자 였습니다. 내 논문! 내 논문! 네. 명연기.
아니, 연기 안 했어요.
아, 아니에요?
아, 지금 민환 네. 씨가 해주셨죠. 네.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1년, 2년 동안 쓴 논문을 도둑 맞았을 때 이
저는 진짜
이 심정
들어 누웠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냥 다시 안 썼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나 안 써. 그리고
저는 도둑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옛날이라서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을 안 해놓나 봐요.
아 진짜 그랬나 보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다 타입 그러게요. 해서 쓰잖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와, 근데 그거를 다시 또 쓰셨어요.
그러게요. 와. 정확히 1년 만에.
와.
그러니까 이미 한 번을 이렇게 해보니까
네.
다시 시작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시작을 하고 나서는 쉽게 풀어나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타자기로 쓰셨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네. 정말.
박기민 아나운서는 혹시 살면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바닥을 쳤다.
네.
표현이 굉장히 강한데 뭐 바닥까진 아니지만 되게 좌절하고 막 실망했을 때 많죠. 꽤 많죠. 매번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뭐 10대 때도 있었고
네.
대입 준비할 때도 있었고 취업 준비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바닥을 치셨군요.
저는 그 뭐 취업 준비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취업이 한 번에 안 돼서?
뭐 그것도 그렇고 그때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했는데 저는 아나운서 일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방송사 시험을 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경력도 전혀 쌓아놓은 게 없었고 방송 관련해서 그렇다고 뭔가 제가 특출나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네.
그러니까 매번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 하나만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네. 사선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과연 될까? 난 왜 이렇게 여태까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을까? 막 그랬는데 이분은 이 도둑 때문에
네.
다시 이제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한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되게 그냥 문득 어느 순간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이니까 제가 어디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 전, 그러니까 10대 때는 꿈이 많고 청소년 시절이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10년의 나의 모습은 모든 걸 다 이뤘을 것 같은 꿈을 꾸잖아요, 누구나.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왜 해놓은 게 없지?
네.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10년 동안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내 가족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지금 연세가 많지만 그 당시에도 연세가 많으셨고
네.
근데 내 가족들 누구 하나 어디 뭐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불편해진 것 없이 그대로 건강하게 내 옆에 있다는 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와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자체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좀 막 울고 나서
네.
아니구나 내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모두 건강하고 옆에 계속 있어주고
나는 그 1, 2년 그거를 못 참아서 그거 때 안 된다고 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힘들게 살지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1년뿐만 아니라
네.
저는 뭐 2년, 3년도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완전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 한 번쯤 겪어보고 싶긴 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까? 모르겠어요. 학교 때도 뭐 남들이 얘기하기를 야 그렇게 어떻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했냐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졸업을 했냐 막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그게 그냥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게 막 정말 바닥을 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도 이제 제가 뭐 콘테스트나 콩쿨이나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다 떨어지고, 그때도 이제 내가 뭐 아 난 안 되나 보다 바닥을, 이게 아니라 어 그냥 그럼 또 다른 거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이렇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나연 씨가 워낙 긍정적이어서 나는 정말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바닥을 쳤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제 삶이 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그렇죠.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삶에서 제가 힘들었던 그럴 때가 있었던 건데 뭐 1년이든 2년이든 일부러 우리가 투자하려고는 하지는 않잖아요.
네,
살다
네.
보니까 그런 상황에 그렇죠. 놓이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를 어떤 좌절의 시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킬까라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보려는 마음가짐? 그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게 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렸던 글 중에서 그 장영희 교수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자기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바로 이 괜찮아 라는 말에 대한 글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여섯 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걸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엿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낭독에 이어진 곡 정준일의 괜찮아였습니다. 괜찮아. 네. 이 세 글자에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잖아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정말요?
괜찮아. 네.
오, 괜찮아. 괜찮아.
저는 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생각했었어요. 뭐 이제 학생들한테도 애들이 뭐 시험을 못 봤거나 이러면 네. 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저는 그런 말보다 아, 괜찮아. 그냥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저는 누가 뭐 그러면 아니야,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돼. 이런 말 대신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뭐 늦어서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그쵸?
네. 아, 갑자기 생각났네. 예전에 유난 씨도 저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죠.
괜찮아요?
네.
뭐, 무슨 얘기죠?
제가 그때 네. 좀 이 방송 준비하는데 네네. 우리 다 같이 모이기로 한 시간에 제가 좀 늦은 적이 하루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안 괜찮아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네, 진짜 왔거든요. 네. 올 때 막 네. 그랬었는데 윤환씨가 딱 들어와서 네. 스튜디오는 딱 둘만 있으니까 제가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윤환씨가 정말 너무 나무랬었는데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아, 괜찮아라는 괜찮아. 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아 그쵸. 이게 영어로 It's okay 뭐 약간 이런 그쵸.
맞아요.
No problem.
맞아요.
또 이 그래서 어릴 때 하는 놀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놀이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많이 놀았어요. 동네에서
술래잡기.
술래잡기도 하고 뭐 고무줄놀이도 하고 얼음땡도 하고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네. 하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희 뭐 허수아비도 있었고요.
허수아비 뭐예요?
허수아비가 한 명 이렇게 술래 입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원 그려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 정말? 그건 모르겠어요.
뭐 돈가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죠.
막 나 사방치기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구슬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저는 구슬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건 좀 남자 아이들이 했던 것 같고.
네. 구슬 저 다 땄었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 구슬치기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개예요.
네.
뭐 5부, 10부부터 시작해서
아, 모르겠어,
다 지금
저는.
기억나는데 그 중에 장사라는 게 있어요. 장사.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구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형들이나 장사를 한다고 이제 그러면은 애들이 막 모여요 거기로. 그 뭐냐면 선을 그어놓고 한 3m 정도 이 밖에다가 한 손바닥 두 개 정도만한 이런 네모나 세모를 그려놔요 이렇게 흙 위에다가 네. 그 안에 이제 구슬을 모아놓는 거야 막 여러 개를.
네네.
그래서 그 3m 뒤에 선에서 자기 구슬을 가지고 거기를 맞춰서 선 밖으로 나간 거를 가질 수가 있어.
아~
네. 근데 그걸 한 번 던지는데 뭐 두 알을 내구 해야 돼. 그러니까
아,
완전 진짜
정말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맞춰서 못 넘어가면 그냥 두 알을 잃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잘 맞추셨어요?
그렇죠. 그 문방구에서 파는 굉장히 비싼 구슬 중에 네. 항공모함이라는 구슬이 있었어요. 이만한 구슬인데
네.
그 구슬을 가지고 제가 딱 나타났죠. 다 튕겨가지고 크니까 그냥 비슷한 것만 던져도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정말. 네, 그 구슬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버렸죠.
아 안타깝다. 네.
정말 이만한 그 보스턴백 같은데 다 있었어요.
아 정말요? 와.
네. 참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때는 그게 전부였죠. 네,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맞아요.
또 이렇게 어릴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다 보면은 네. 좀 어린 동생이나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 있을 때 왜 짝이 안 맞거나 뭐 그러면은 깍두기 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저는 그 깍두기 많이 해봤어요.
아 정말요?
형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아 그렇겠네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키도 작고 막 그러니까 같이 놀고는 싶고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네. 깍두기 하고 뭐 심판 봐주고.
와 그랬구나. 네. 그 놀이라는 게 어렸을 때 놀이하면 애들이 그냥 이제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네.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하다 보면 협동심도 생기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자기의 그 성격이 나와요.
맞아.
리더십 있는 애 혹은 뭐 결정 못하는 애
그리고 참모 역할하는 뒤에서 네. 머리 쓰는
네. 그 막 요쪽 편 갔다 저쪽 편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애 굉장히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 놀이하다 보면 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 오늘도 장영희 에세이 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어릴 때 놀이 얘기하고 또 방금 읽어드린 글이 이제 괜찮아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는데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뭔가 다른 날보다 좀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 얘기도 또 하면서 좀 추억
그러게요.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제가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다시 알았네요. 네, 괜찮습니다. 늦게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기현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홈페이지 경청 선물방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내일은 새로운 목요일 코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분과 어떤 코너로 함께할지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과 굉장히 딱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코너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오늘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오늘 마지막 곡은 마이클 잭슨의 One Day in Your Life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